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30일 전격 귀국했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과 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딸 대학 입학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자신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지난 두 달간 독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이날 오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추스른 뒤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르면 내일 오후 최순실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씨 사태 후속 조치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대한 부분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직업총동맹 대회를 연 건 지난 1981년 이후 35년 만의 일로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7차 대회는 지난 25일과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유란 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지역에서 30일 오전 규모 6.6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보호국은 곳곳에서 여러 건물이 무너졌으며 심각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나흘 전인 지난 26일에도 규모 5.5와 6.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인근 아마트리체 등 중부지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 로마에서 베네치아에 이르는 일대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 시기와 관련해서 전례 없는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29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유세에서 대선 직전에 정보도 거의 없이 그런 걸 발표하는 건 매우 이상하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즉시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미 연방수사국은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미 FBI 국장은 28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추가 발견했으며 기밀 정보가 들어있었는지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그러나 새로 발견된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범죄를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불법 서버를 설치했으며 이는 국가 보안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두라부 만수리 하디 예멘 대통령이 29일 유엔의 새로운 평화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동맹군 전투기들이 예멘 남동부 지역을 공습해서 반군과 민간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마엘 올드 쉐이크 아흐메드 유엔 특사가 예멘 정부에 제시한 평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 평화안에는 정부와 반군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부 구성과 신임 총리 임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그러나 이 평화안은 예멘 국민과 예멘의 법을 부정하고 반군만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체류 중이던 우주비행사 3명이 30일 오전에 115일 만에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소속 비행사 케이트 루빈스와 러시아의 아나톨라 이바니신 그리고 일본인 오니시 다쿠야카가 탄 소유주 우주선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남동부 지역에 이날 오전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 케이트 로빈스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최초로 DNA 배열을 실험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와 북한 당국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이렇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클래퍼 국장은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최고의 그 정보를 다루는 그 기구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공석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발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클래퍼 국장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핵심적인 그 정보기구의 책임자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이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지난주에 뉴욕의 민간단체죠. 미국 외교협회 초청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서 잠깐 소리를 들어보셨지만요. 이 자리에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아마도 가망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lost cause, 명분을 잃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는 북한에게는 생존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바랄 수 있는 건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미국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클래퍼 국장이 보는 북한의 핵 비핵화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네. 워낙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혹 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의 이번 발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대북 제재, 즉 압박과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줄곧 말이 왔는데요. 미국의 그 정보기관 수장인 클래퍼 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그 최선의 목표는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 실제로 그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그 행정부 내에서 좀 이견, 아니면 좀 목표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세히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발언을 같은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냉정한 정보 평가를 말한 겁니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보 평가는 정보 평가고 대북 정책, 즉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도 클리퍼 국장의 발언 이후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것, 즉 미국 정부가 말해온 북한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재확인했고요. 이것은 어떤 한 기관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두 후보들이 앞으로 그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는 유엔대로 또 뭐 결의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이런 시점에서 클래퍼 국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그 내용의 발언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 막바지에 있는 그런 적이고 이제 일주일 남짓 후면은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앞서서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왔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그런 대북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무성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클래퍼 국장도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나 또는 전직 관료들 집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견해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보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결국은 실패를 했고 오히려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북한은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또 여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또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거나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북한의 핵을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정권 교체냐 아니면 비핵화냐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도 비록 클래퍼 국장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북한 핵에 말하자면 실상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뭔가 양단 간에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이 국면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이번에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과 대북 정보 유입 문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핵무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게 만든 것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대륙간 핵무기를 완성을 시키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날 클래퍼 국장에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클래퍼 국장은 미사일 역량과 관련된 질문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에서는 KN-08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험을 해보지 않아서 작동 여부 또 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그 미사일을 알래스카 또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인 것과 제재 등 많은 대처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정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폐쇄되고 지금 고립된 사회이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또 북한 자체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을 상당히 유입하는 노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대북 정보 유입 이것에 대해서 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실예를 들었는데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붕괴선이죠.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 그러니까 삐라를 북한에 떨어뜨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클래퍼 국장은 바로 이런 것이 북한 체제의 취약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 핵폭이 가망없다는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클래퍼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그것을 마치 그 오해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것처럼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는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에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마치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서 나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비핵화를 달성한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맥락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한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일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정책이 압박과 제재를 상당히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당국자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대화와 협상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압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트라니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놨는데요.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것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즉 정보기구의 수장으로서 이것이 정보평가를 한 것이지 정책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과 좀 온도차가 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좀 잘못이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의 이른바 트랙 2 회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회동에 참가한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 말을 들어보시죠.
These were exploratory discussions that really focused on going back the willingnes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회동에는 우선 양측에서 누가 참석을 했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예, 미국과 북한의 그 이번 트랙 2 회동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렸는데요. 이 회동 자체는 북한 측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동 자체를 올해 초부터 상당히 그 준비를 해왔다라고 그러고요. 뉴욕의 한 민간단체가 주선을 했는데요.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그 무게가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본대 네. 국무부
네.
1994년에 제네바 미북 간의 기본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셉 디트라니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질 때 미국 측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언 시갈스는 뉴욕의 민간단체 간부인데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해온 인물이고요. 또 토니 남궁 씨도 미국과 북한 측의 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줄곧 중재 노력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로 다 북한과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인물들이 이번에 아마 쿠알라룸푸르 대화에 다 나섰고요. 이 북한 측에서도 미국을 잘 아는 인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 외무성의 부상이죠. 한성열 부상이 나왔는데요. 네. 한성열 부상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채널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또 현재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로 있는 장일훈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북한 측 관계자들, 당국자들이죠.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들 또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이번 대화가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참석한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미국과 북한 또 원자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과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었고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후퇴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많은 그 대화를 했었고 진척을 했었기 때문에 트랙 2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충분한 그런 그 모임이긴 하네요. 그런데 트랙 2 접촉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트랙 2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을 드리려면 트랙이라는 게 그 한국말로 하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는 그 한국말로 하면 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뭐 두 번째 길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종의 외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트랙 2가 있으면 이제 트랙 1,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트랙 1, 즉 첫 번째 길은 그 공식적인 접촉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베이징이나 뉴욕에서 만나서 핵이나 무슨 미사일 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거나 협상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트랙 1 접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저희가 외교 사안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이란 뭐 미국과 쿠바 등 이렇게 적대 관계나 관계가 나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종 그 외교관들, 당국자들이 공식적인 접촉을 갖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교적 부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종종 트랙 2, 즉 양측의 민간인, 전직 당국자, 전직 관료, 또 전문가들,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외교적 공식 모임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안을 얘기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공식 접촉, 즉 트랙 2입니다. 그런데 이 트랙 2는 사실 트랙 1, 외교적 접촉보다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그야말로 아무런 의제나 사전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문제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트랙 1, 외교적 접촉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고요. 또 이것이 트랙 1과 트랙 2가 결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상대방의 이런 오랜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을 하고 또 이것이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뒷날 이어지는 정식 공식적인 외교 협상 회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트랙 1과 트랙 2는 일종의 보완적인 외교적 접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이 양보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이 트랙 2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묘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 경우에도 이 본국 정부의 보고를 일단 하겠죠?
물론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무부가 이런 회동을 주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존 커비 그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대로 와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하면 듣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의무로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회동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네. 특사는요, 이번 회동 결과를 정리해서 차기에 들어서는 행정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뭔가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접촉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이 트랙 2라는 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간의 말하자면 외교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간에 말하자면 요구하는 사안, 서로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미국 측 인사들은 이번에 북한 측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협상이 재개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틀간의 그 회동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북한 측도 미국의 말하자면 입장들, 그리고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갈루치 씨는 관직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늘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 정부도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 그 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양국의 그 언론들은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 또 북한 또 이 둘러싸고 그 워낙 긴장이 고조된 상태고요. 북한이 또 뭐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 관련해서 계속 도발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요. 긴장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여기가 비공식 접촉이긴 합니다만은 양측의 전직 관료들 또 현 북한 측 관계자들이 제3국에서 만나서 이런 어떤 접촉을 가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이번 접촉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민간 차원의 대화고 접촉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훈령을 준 것도 없고 이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한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으로 비공식 차원의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고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에 참가한 미국의 이 리언 시글 씨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진전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리언 시갈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화론자의 한 명이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이 상당히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나 시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말한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북한에 대해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반면에 북한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중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와중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디트라니 씨하고는 달리 리언 시걸 씨가 말한 것은 아마도 그 양측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서로의 말하자면 의중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게 된 것 자체를 좀 진전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북 접촉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미북 관계의 어떤 그 전망 같은 것,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나요?
네, 뭐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 또 북측 관계자가 한두 마디 한 것을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뭐 소상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온 것을 좀 종합해 보면은 디트라니 전 미국 측 차석 대사는 미국 측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중단 또 긴장 완화 필요성 등에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9.19 공동성명 이것이 북한의 핵, 탄두, 물질,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미북 간의 중요한 하나의 합의가 됐던 건데요. 북한이 이것을 아직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물어봤고요. 동시에 이런 비역한 문제와 함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일단 위한 그 타협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가령 이 정도 양보하면은 북한은 어느 정도로 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아마 그 오랜 그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디트라니 대사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무슨 협상과 회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합의를 이루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뭐 자세히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의 교도통신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만을 일종의 그 무례하다, 어떻게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반발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이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제재 강화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또 기존 입장, 즉 미국이 자꾸 무슨 쳐들어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록 그 트랙 2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앞으로 출범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관계에서 혹 어떤 좀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북한 측하고 이렇게 전직 고위관료 출신들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요.
네.
또 시기라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어쨌든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야 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갈루치 차관보 일행이 북한 측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틀에 걸쳐서 허심탄회하게 한 그런 대화의 논의의 결과 그리고 또 이것을 전임 정부의 인수위원회 측에다가 제출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의 전략적 인내로 계속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 한 검토 자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상황을 좀 알아보죠. 북한이 9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지 50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의안 초안도 안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북한의 핵실험에 직면해서 안보리가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한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앞서서 네 차례 실시한 핵실험의 결과에서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가장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 57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4차 핵실험 때였는데요. 이 5차 핵실험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일이 됐지만 아직 대북 제재 결의 그 초안도 회람되지 네. 않은 상태입니다. 초안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핵심 이해 당사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큰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시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제재의 강도, 내용 이걸 둘러싸고 이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4차 핵실험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그 1월 6일 날 실시했고요. 57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 2705가 그 3월 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57일 걸렸으면 꽤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벌써 50이 지났지만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그 진행 과정을 보면요.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언론 성명을 통해서 이를 먼저 규탄하는 그 언론 성명을 내고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사전 협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제재 결의에 어떤 내용, 어떤 강도를 실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양국이 합의해서 그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 안보리 이사국에게 회람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수정 조율이 이루어지고 최종 투표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것이 채택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의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초안도 지금 나오거나 이랬던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그 안보리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느리긴 하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안은 회담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조만간 초안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11월이 이제 곧 되는데요. 11월에는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1월에도 안 된다면 이제 이례적으로 정말 길게 늘어지는 게 되는데요. 네. 10월 달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러시아 아닙니까?
네.
이 결의안이 상정이 되려면 의장국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줌으로 다루게 되는데
네.
러시아는 사실 미국과는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입장차가 큰 나라입니다.
네.
특히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지금 사실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 북한 문제가 아니라 시리아라든지 크림반도 문제 이런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해서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10월 달이 지나서 11월 달에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이 아니더라도 역시 또 상임이사국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접근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고 또 거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최근 보도를 보면 이 석탄 수출을 금하도록 하는 그 부분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석탄을 살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또 거기에 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705를 채택을 했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북한의 외화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거고요. 따라서 외화의 가장 큰 돈줄이죠. 북한의 석탄 또 철광석 이런 광물 수출을 막자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해서
네.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원칙적으로 북한의 광물, 그 철광석 이런 것을 막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 거기에 모호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생용이다 이런 것인데
네.
즉 외화의 돈줄이 되는 석탄과 광물의 수출은 막되 이것이 민생용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근데 굉장히 모호한 조항인 게요. 왜 그러냐면 석탄을 수출해서 그 돈이 가령 1억 달러가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민생용인지 아니면 핵개발용으로 쓰이는지 이것을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대단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돈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핵개발로 쓸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과 지금 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즉 이같이 모호한 조항을 남겨두고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으니 이 같은 석탄, 철광석 수출에 대해서 그 같은 모호한 조항을 빼고 아예 절반을 줄이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것을 금지해라 이런 네. 것을 넣기를 원하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외화 벌이에 좀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시세가 상당히 오르면서 북한이 물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미국의 유력 매체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네. 왜냐하면 외화 수입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일단 유엔에서 나온 그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반대,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그 포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사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서 상당히 부딪히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추진하기로 다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 일본 대 중국과 북한의 말하자면 연합을 네. 그렇게 해서 대치를 상당히 그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 이런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 정보당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가망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소식, 미북 간 말레이시아 비공식 회동,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게 된 계기는 엄마가 자꾸 가라 했죠. 어차피 너는 중국 물을 먹고 그 좋은 세상에서 살다 왔길래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라 해가지고 저는 또 딸을 그냥 또 두고 또 온 거예요.
남들보다 시대를 앞선 생각을 가졌던 어머니가 다른 세상에서 살기를 권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 뭐 반세기 떨어졌다는 것처럼 저희 엄마가 반세기가 앞선 사람이에요. 제가 뱃속에서 나서부터 그게 가 장사인 거죠. 음식을 만든 게. 남들은 그걸 모를 때 우리 조용만 시작하고.
두만강을 넘었다가 한 번 북한으로 잡혀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 탈출 때는 아예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워.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뭐 저도 음식 장사하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엄마가 자꾸 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비전이 없다더라고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솜씨로 중국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함께 일했던 요리사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가 가자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중국 교포인데 그러니까 누나가 여기 결혼에 오다 보니까 여총으로 자기 동생 저희 남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요리했어요. 중국에서 요리하는 애들이 만났거든요.
한국에 살던 시댁 식구들의 권유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일체 가전제품도 쌍문이고 TV 큰 거고 다 그저 가구까지 다 했으니까 저는 그 들어오자마자 허전해서 눈물 나고 이런 건 몰랐어요.
기왕에 새 삶을 사는데 주방장이 아니라 식당 사장님 정도는 되어보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 다니고 저녁에 야간 대학까지 거의 한국예술에서 다녔어요. 낮에는 한 서너 시간 더 박스 깔고 누워 자고 야간 대학하고 집에 가고 그래도 그게 그리 재밌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일에 공부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었는데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남편의 행동에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술 먹으면 흉기로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사람이 이걸 보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서 아들 데리고 나 방랑생활 됐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요리명인 장유빈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4살 때 데리고 가고 저는 회사 가고 뭐 학교 가고 이러면 늦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빨리 나가고 아들은 9시 돼야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럼 아들 자는 머리맡에다 도시락 가방 씻어서 놔주고 아들 4살 때 제가 핸드폰 폴더폰을 뽑아줬어요. 머리맡에다 놓고 근데 저희 아들도 좀 긴장하게 살아요. 저처럼 있잖아요.
엄마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했던 어린아들은 늘 혼자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12시 다 되어 오면 그 원래 6시까지 어린이집인데 시청에서 또 혼자서 애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 조금 좀 그렇게 더 돌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10시까지 돌봐주면 그다음 선생님은 퇴역을 해야 되고 나는 1시간 반 있어야 집에 오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을 비밀번호 열고 좀 그 안에다 넣어주세요. 이러면 제가 올 때까지 아들은 TV 보고 있지.
아들의 나이는 겨우 4살.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던 장유빈 씨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들에게 애써 큰 소리로 웃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4살 때부터 저 일도 도와줬어요. 지금도 잘 도와주지만 저는 항상 아들은 손발이 성성하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해야 돼. 아들 나이 어린 게 아니야.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 아들은 그냥 모든 일을 저가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은 늘 엄마 유빈 씨를 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날에는 꼭 엄마를 따라 나섰고 일하다 늦어서 집에 갈 교통편이 없을 때에는 어디라도 바닥에 종이를 깔고 엄마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날에 다른 선생님들을 쉬는데 선생은 마누나 그 자격을 갖추고 있은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거기 들어갈 때 요리 자격증 두 개에다가 저 2년째 호텔 조리과를 다니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토요일날에도 다른 선생들이 근무 안 할 때 저는 나가서 강의를 다녔어요. 토요일날에 아들 봐줄 사람 없잖아요. 그래 아들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 한쪽 구석에다 앉혀놓고 11시 그때 끝나고 그때 김포 쪽으로 다녔어요. 김포 청소년 수련 가는가. 그 연구원을 와요. 종로 상가로.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럼 아들하고 제 박스 깔고 바닥에서 박스 나 있었어요. 종이를 깔고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몇 번 잤어요. 그 저희 아들 그래도 자고 깨나도 엄마 여기서 자니까 시원하네 하더라고요.
나이는 어렸지만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더 열심히 하라고 바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참 좋다고 멋지다고 칭찬도 해줄 줄 아는 대견한 아들이었습니다. 유빈 씨는 그런 아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과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보고도 이래요. 엄마 인생은 복이란 게 없어. 오직 직진이야, 직진. 제가 차 운전을 면허는 딴 줄 알았는데 운전을 못했어요. 다른 건 겁 안 나는데 운전이 겁나는 거예요. 그 박스를 다섯, 여섯 개 몇십 킬로 되는 거 들고도 있잖아요. 터미널로 낑낑거리고 또 택시를 낑낑거리고 이렇게 갔는데 전번 날은 안 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일단 했어요. 했는데 연수 안 받고 시작한 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골집에 들어가는 게 조금 이래요. 그래 저희 남편이 옆에 탔다 겁나는 거.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 나 저는 쓱쓱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막 부딪힐 줄 알았는데 저희 아들은 참 엄마 대단하다. 엄마 인생엔 포기란 없구나. 오직 직진이야. 맞아 그래야 살아. 이래요. 그래서 아들 보고도 맞아 아들 포기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알았대.
장유빈 씨의 직진 인생. 아들의 말처럼 유빈 씨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닿은 딸이 엄마 유빈 씨를 찾았을 때도 고향 온성에서 한국 서울까지 오는 길에 사람을 붙여 안전하게 만날 수 있기만을 소원했었습니다.
학원 그 자격증 수당 있고 시간 수당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450만이 제 통장에 있었어요. 진짜 그걸 다 딴 거.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뭐 신이 삐쳤는지 전화 온 거예요. 온다고 한국으로. 그래 일단 오라 했어요. 근데 돈이 그때 700만 원인지 들었는데 200만 원 모자, 250만 원 모자라잖아. 근데 마침 친구가 내 말하니까 친구가 자기 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저희 딸은 집에서 나와서 3일 만에 가서 태국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걔는 완전히 완전 진짜 북한말로만은 속도전을 거죠. 근데 오다가 걔네 배가 악어강에서 뒤집혀져가지고 아줌마 한 명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그때 17살인데 좀 악발인가 봐요. 헤엄치고 기수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섯 명 탄 사람들 아고 얘가 제일 나이어니까 얘가 잘못됐겠나 했는데 다른 아줌마 50살 된 아줌마가 잘못되고 저희 딸은 살은 거지. 어쨌든 뭐 너무 힘들게 막 그 일이 안 풀리 이런 것보다도 하고자 하는 일은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 말 또 얼마나 제가 헤엄치고 돌아요. 그저 그 열정 그저 도전에 그저 막 정신없이 다녀요.
유빈 씨가 두 번째 두만강을 건널 때 너무 어려서 데려 나오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그 8살 때 탈북했다가 중국 또 잡혀 들어간 게가 딸이 11살 때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탈북해서 나갔을 때 딸 보고 그랬어요. 지금 데려 가면 물이 이렇게 높으니까 안 되니까 기다려라. 기다려서 그 누구 와서 엄마 이름 대고 엄마 데려오라 해서 왔다 하게 되면 따라 나서라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부터도 7년이 넘어 걸렸어요. 그러니까 헤어져서 10년 만에 딸이 자기 발로 오겠다 해서 한국에 제가 와서 1년 만에 데려온 거죠.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갈라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중에 돈도 없어 브로커를 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랜 세월 엄마를 그리워했던 딸을 옆에 두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해서 딸을 데려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가 중국에 있는 줄 알았지.
아니요, 한국에 온 거 알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뭐 브로커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간다는 거예요. 너 그래, 네가 택행 길이니까 오라. 그전엔 저 오란 말 못했어요. 중국에 있을 땐 오라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땐 오란 말 못했어요.
딸은 훌쩍 큰 아가씨가 돼 있었습니다. 두만강 물에 빠질까 걱정을 했던 꼬마가 엄마만큼이나 큰 사람이 되어 있었고 힘든 여정을 견뎌준 딸이 대견하기는 했지만 언제나처럼 딸의 응석을 받아줄 유빈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북송되다 보니까 7년 만에 봤죠. 그런데 일단은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노란 머리부터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어. 저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일단은 그때는 제가 혼자 벌고 이랬어. 뭐 옷이랑 사이버도 한 2만 원, 3만 원대, 5만 원대 이런 옷을 사입었거든요. 제가 이랬어.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사입지 말고 하나 사이버도 5만 원짜리 그런 거 한두 벌 사입어라. 이랬어요. 그런 뭐 그런 굴등이 며칠 있다 노란 머리 한다지. 그 다음 또 뭘 어찐다지 하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나를 북한에다 두고 소리 뭐 쓰고 혼자 오고 뭐 쓰고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열 받아가지고 아예 그저 북한에서 다든 본 때대로 태권도를 망대기나지 바닥에다 쓰러뜨리고. 그래서 저희 딸 꼼짝 못해요 저한테. 제가 원래 성격이 센 거 알아가지고 내가 뭐 노랑머리 해 오타바를 해 북한에서 쓰면 어? 석탄 배낭이나 메고 강내 배낭이나 메고 살 주제. 어디라 대고 아무 소리나 하는 거. 그저 옷장에 있는 거 싹 재서 복도에다 싹 뿌리고 전화번호 삭제해. 이제부터 나가. 니까지 그 돈은 700만 원 들여다 온 게 아까우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머리를 재잡아서 막 내반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아니 저는 이제 살면서 누구한테 잘못했다면 아직 여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잘못했다 하기 전에 잘못을 저질리지 말라고.
아들이나 딸이나 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도 했지만 엄마 유빈 씨에게는 아들, 딸을 알뜰살뜰하게 챙겨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강하게 키우는 게 그래요. 내 스스로 내 앞길을 헤쳐나가 누구 열어주는 게 없잖아요. 저는 딸 보고도 그리고 아들도 가끔 북한 사람 엄마 엄마 왜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이야기해서 이렇게 요리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뭐 딸 보고도 저는 이래요. 왜 할머니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냐? 내 절로 왜 할머니 가라 해서 왔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되기로 누구 털을 닦아줬냐고. 그리고 너는 대신 엄마가 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최고자가 돼야 된다. 한국 사람에서 최고자인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 중에 최고자가 돼야 된다.
외할머니에 이어서 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유빈 씨는 요리하는 4대 가족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딸은 양식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식을 많이 사랑했어요. 10년 했으니까 중국에서. 그러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길래 북한 음식을 좀 전통을 해야 돼요. 그래 딸 보고도 항상 야 엄마도 이제 박사까지 갈 거니까 니도 무조건 석박사 하면 현장에서 체험을 느껴야 돼. 그리고 딸도 지금 주방에서 서울 쪽에서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네 나이 어린 게 아니야. 23살? 아무것도야. 엄마 23살이면 니를 낳았다야. 주방일? 주방에 몸단 거. 4년제 나와 뭐하냐. 칼질도 할 줄 모르고 청소할 줄도 모르는 게 뭐 4년제야. 4년제 나와 거 동시에 똑같게 경력을 쌓아라. 현장 경력을. 그래서 주방 들어가 일하잖아요.
북한에서 왔으니 북한 음식의 대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유빈 씨에 이어서 딸도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투자해서 우선 오늘이 딱 7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한국 온 지.
오.
예, 그게 또 심통하게 또 오늘 또 그 정착 성공 그것도 오늘 딱 어떻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 1억 가까이는 투자했어요. 요리에. 그래도 그게 안 아까워요.
왜냐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요리연구가 장유빈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